마태복음 27장 1절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라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째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가롯 유다죠.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판 유다 이외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도 두 번째 부류에 속할 수 있죠. 어쨌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을 쏟아부었지만은 그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배신한 우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쉽게 선동당하는 무리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했던 무리지만은 또 전혀 다른 어떤 음모에 휘말려서 선동을 할 때 쉽게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예수님을 팔려고 못 박으라고 소동을 부리는 무리들을 또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또 보는 빌라도라고 하는 권력자예요. 어쩌면 이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죠. 오늘 어떻게 각자가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역사를 주관해 오시지만 그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웬일인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모의하고 또 그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나름대로 자기들 간에 계책을 짜내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었을까요? 신성 모독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명분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어쩌면 몸에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들은 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방인의 손으로 처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내어줌으로써 로마 법으로 처형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짜낸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들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갖다 주려면 신성 모독죄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죄명을 만들어야 되죠. 어떤 죄명을 만들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은 죄명을 세 가지로 만들어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도록 획책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세 가지 죄목을 만들었어요. 첫째는 백성을 미혹하여 소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가 가장 경각심을 가졌던 것은 소위 사회 안정을 해치는 소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늘 식민 지배 내지는 정치적인 압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소동과 소란, 사람이 모이는 것, 집회 결사 이런 걸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만든 죄목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유혹해서 소란하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은전을 보이라 그러고, 그게 누구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했던 분이고, 또 낚시를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은전 한 입을 건져서라도 인두세를 냈던 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칭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라고 함으로써 가이사에게 정치적 음해 내지 모반을 꾀했다고 하는 그런 죄입니다. 어느 죄목이 그렇게 합당하겠어요? 3절, 4절,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유다가 뉘우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뉘우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는 후회하는 것으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판 걸 후회했어요. 속이 상했어요. 내가 이 은 30을 잘못 받았구나. 내가 원한 건 저런 저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된 거죠. 그리하여 그는 이 돈을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돌려주겠다는 거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피를 팔았다. 신명기에는 무지한 피를 팔면 뭐 그건 뭐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근데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이제 가룟 유다를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는 거예요. 무지한 피를 팔은 결과 저주를 받을 텐데 그걸 내가 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작동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늘 세상은 이렇습니다. 부당한 일을 부하들에게 시켜요. 발각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임원도 되고 올라가는 겁니다.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고 뒤집어 쓰는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과 타협이라는 게 두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는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무슨 상관이냐?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와 대제사장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유월절 날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롯 유다가 와서 밀고 하고 돈을 받아가는 바람에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된 것이죠. 한통속이 되어 움직였지만은 그러나 가롯 유다가 빠져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넌 상관이 없다. 내가 당하라. 결국 그는 은을 갖다가 성소에 던져놓고 자살하고 맙니다. 6절이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큰 주제와 흐름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롯 유다가 은 30을 받고 그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었을 때 또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피밭을 사는 것 아겔다마의 밭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스가랴서나 예레미야서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스가랴 보면 스가랴서에서는 11장에 그가 은 30을 받아가지고 그 은 30을 토기장의 밭으로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참고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물론 이건 스가랴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오늘 이 은 30과 토기장에게 이 은 30이 던져져서 밭이 되는 것을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재미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끝내 결백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정결하고자 하고 성결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 30익을 성전에 두는 것이 불결하다. 마땅한 돈이 아니다. 이것도 레위기에 있는 얘기, 신명기에 있는 얘기예요.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부정한 돈, 더러운 돈, 추하게 뭐 악하게 번 돈 그런 거 헌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하게 은 30을 지금 유다가 벌었다가 그걸 다시 성전고에 가져오는 돈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정작 죄인이 헌금하는 죄는 그 돈은 또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늘 뭐 정말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자들이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을 이렇게 어기는 자들의 행태를 우리가 전형적인 행태를 보는 것이죠. 늘 그들은 정말 몸에 흙 하나 안 묻히겠다고 깨끗한 의복을 갖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속에는 닦아도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 그런 정말 음흠하고 또 검은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자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쨌건 자살하고 말았어요. 안타깝죠.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반석 같은 인물이 되었는데 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후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지 않고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다윗도 받아주셨고 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인물 중에 하나인 아합 왕도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아합 왕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그 대에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자식 대에 내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또 악한 므낫세 왕의 회개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인간의 회개까지 받아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악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경우 진정한 회개가 있을 경우에는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후회가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크게 놀라워하더라는 건 놀라움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불의한 사람을 취조하거나 고문할 때 침묵하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로운 사람들을 심문하는데 묵묵부답 침묵하면은 묻는 사람이 불안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대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시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총독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놀라워했어요. 이 사람 잔인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간 유다의 제5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잔인하기 이를 데 없어서 유대 사람들하고 계속 마찰을 빚었던 사람이에요. 자,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바라바는 어떤 죄수일까요? 그 당시에 뭐 유대 독립이라든지 조세 저항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살인을 하거나 밀란을 일으키고자 했던 전형적인 어떤 정치범일 수도 있고 또 사악한 범인일 수도 있죠. 어쨌건 이것도 사형에 지금 처해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하는 생각을 잠시는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아래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게 특사, 특별 사면을 생각한 거죠. 명절 때 한 사람, 유월절 때 한 사람 풀어주도록 한 이 제도를 이용해서 그럼 예수님을 이 제도에 넣어서 풀어주면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제안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냐는 것이죠. 바라바냐? 예수냐? 근데 무리들은 소리 높여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것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권력입니다. 권력이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권력에 그 자기 목이 걸려서 결국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말죠.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이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다가 소환 명령을 나중에 받게 돼요. 로마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가 왜 몰랐겠어요. 로마의 본인의 평판이 어떻다는 것도 알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리들의 함성, 백성들의 반응에 초조했던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재판석에 앉았을 때 특별히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주 꿈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애를 많이 태웠다, 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그 사람하고 상관하지 말라. 그 사람 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끼어들지 말아라. 아내가 이렇게까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무슨 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빌라도의 아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나름대로 마음으로 따랐던 어쩌면 제자 중에 한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쓴 것이죠. 자, 2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아내도 또 재판 도중에 아내까지 전가를 넣어서 제발 그 사람 그렇게 상관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군중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았습니까?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와 선동에 휩쓸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무리가 이 가운데 없겠어요? 예수님께 열광했던 무리도 있지만 그들은 다시 정말 선동의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질러대는 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를 넣어줄 것이냐? 그들은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어쩌면 슬픈 참 그림이죠. 이 현장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느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냥 소리만 높아지고 과한만 지르 못 박으라. 그를 못 박으라. 한번 뭐 성난 군중들 그렇게 굴러가기 시작하는 분노의 어떤 질주는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나름대로의 제스처예요. 나는 이 사건에, 이 죽음에, 이 십자가 처형에 나는 상관이 없다. 손 씻으면 상관이 없어집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뭐 대제사장이 가롯 유다에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죠.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어쩌면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처형에 죄악을 갖다가 가롯 유다와 빌라도에게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무서운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하는지도 모르고 끔찍한 대답을 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 대학살, 히틀러 치하에서의 유대인 대학살과 인종 청소와 같은 일들을 결부시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의도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 무리의 함성을 통해서 무리의 목숨까지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만 빼앗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무리의 목숨도 빼앗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맙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대담하게 들립니까? 끔찍한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이때 채찍질이라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가죽 채찍에다가 납조각, 뾰족한 것과 뼛조각을 달아놓은 것이어서 그걸 몇대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심약한 사람들은 채찍질에 이미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얼마 버티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채찍질은 우리가 뭐 영화를 보아서도 알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화면으로 이렇게 본 기억들이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또한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처형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그게 내 얼굴은 없나? 내 얼굴이 있다면 어떤 얼굴에 내 얼굴이 겹쳐져 있나? 한번 아침에 묵상해보는 시간을 잠시라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이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의 옷을 입었을 뿐, 주님께서 입혀주신 보혈의 옷을 입었을 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결치 못한 것 주님 잘 아십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뿐이고, 하루 종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정말 선함이 없다는 것 저희들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주의 능력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가롯 유다가 되었건, 달아난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주님 곁을 지키지 못했음을 압니다. 주님, 남은 고난 주님께 채워드리겠다고 이 길을 걷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약속으로만 갈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나, 어떻게 대했을까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리가 어떤 자리였건 간에 이제는 주를 따르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의 발걸음과 내 발걸음이 포개지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일생 주를 따르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길 함께 따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십자가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